사탄의 참소를 받는 사람을 돕는 길.
우리는 결코 사탄의 참소를 받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양심의 불안을 더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따라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힘이 닿지 않으므로 오히려 그들로 쉽게 참소를 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서 강한 것을 주며 한 걸음 더 전진하도록 그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만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면 요구를 약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의 영, 곧 부흥의 영이 역사할 때 주님의 말씀은 사람을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요구를 높이는 것은 그들의 전진을 돕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사탄에게 그들을 참소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우리는 함부로 사람의 실패를 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령 어떤 형제가 어떤 종류의 실패가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집회에 참석한다면, 또 여러분 속에 그를 도울 수 있는 확신이 있다면 그 실패를 그냥 지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 속에 그를 도울 수 있는 확신도 없고 그를 들어올릴 힘도 없는 상황에서 그의 실패를 지적하면 오히려 그는 기도하지 않게 될 것이고 성경도 읽지 않고 집회에도 참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올려주어야지 꺼서는 안 되며, 상한 갈 때는 꺾지 말고 부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표준으로 하여 다른 사람의 양심을 억누르지 않고 사람의 양심을 파괴하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참소를 받는 사람에게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러므로 우리 양심은 더 이상 죄 있다고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양심의 죄책감이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원칙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양심의 죄책감이 있을 때 그는 즉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지고 영적인 일에서 연약해지게 됩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 생활의 원칙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로 말미암아 이 원칙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줄수록 여러분은 더욱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합니다. 형제가 저를 이긴 것은 자신의 강함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인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탄아, 나는 내 죄를 자백했다. 그러나 내게는 여전히 주의 구속이 있다. 내가 빚을 졌지만 주님께서 나를 대신에 갚아주셨다. 우리는 빚지지 않은 것으로 사탄의 참소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은 것으로 사탄의 참소를 처리해야 합니다.
사탄은 환경 안에서 역사한다.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안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환경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만 그 안에서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역사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욥 조우처럼 생축이 사로잡히고 집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깔려 죽는 등의 이런 환경들은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만 사탄이 직접적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베드로의 실족은 절반은 자신 때문에 넘어진 것이고 절반은 사탄이 환경 안에서 공격한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넘어짐은 사탄이 능동적으로 한 일이고 주님은 단지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바울의 그 가시의 경우도 분명히 사탄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 또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을 때의 경우는 더 분명합니다. 주님은 바다 건너편에 가서 무서운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오르자 돌연히 바다의 강풍이 일어나 심지어 배가 파도에 잠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마침 잠드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면서 말하기를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고기잡이 출신으로서 풍부한 항해의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 풍랑은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꼈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적음을 책망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인격이 없는 바람과 바다를 주님께서 꾸짖은 것은 바람과 바다 배후에 귀신이 있고 사탄이 거기서 풍랑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사탄은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고 우리의 양심과 생각을 공격할 뿐 아니라 또한 환경 안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환경 안에서 사탄의 공격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아래 순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과 베드로전서 5장의 두 군데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탄을 대적하라고 하는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순복을 요구합니다. 사탄이 환경 안에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다면 결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서 마귀를 대적할 때 여러분의 양심에는 즉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경 가운데서 아무 이유나 연구 없이 사건이 발생할 때 만일 그것이 사탄의 공격임을 분명히 안다면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대적하기만 하면 사건은 지나갑니다. 한 면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손에 순복해야 하지만 또 한 면에서는 환경 안에서의 사탄의 역사를 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태도가 분명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이 사탄의 역사이며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닌가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하나님의 안배와 사탄의 공격을 구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대적할 때 일은 지나가게 됩니다. 셋째는 두려움을 거절해야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사할 때에는 항상 먼저 틈을 찾습니다. 사탄은 어떤 틈이 없이는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첫 번째 시험은 바로 틈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틈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사탄이 일할 수 있는 가장 큰 여지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어떤 일을 당하게 할 때 항상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체험이 있는 어떤 자매는 모든 두려움은 사탄의 명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을 받아들일 때 사탄은 들어오게 되고 거절할 때 사탄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일체 두려운 사상은 모두 사탄의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그 두려움을 받아들일 때 그 조우를 당하게 됩니다. 욥은 욥기 3장 25절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이런 환경들은 모두 그의 두려워하던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 속에서의 사탄의 공격은 거기가 두려움에서 온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두려움을 대적한다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지만 그 두려움을 간직하면 사탄에게 역사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탄의 역사를 대적하려면 먼저 어떤 두려움이든 반드시 대적해야 합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다는 사상을 넣어줄 때 결단코 그런 사상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이 저로 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면 절대 받지 않겠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일단 사람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곧 사탄의 환경에서 벗어납니다. 일단 사탄이 준 두려움을 거절하면 사람은 환경 안의 사탄의 역사를 거절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믿음으로 사탄을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이 믿음에 달렸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사탄을 대적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며 어떻게 믿음을 사용하여 저를 대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것임을 믿어야 한다.
첫째로 우리는 주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나타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이 땅에 오시고 나타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분은 마귀의 역사를 만날 때마다 그것을 모두 파하셨습니다. 때로 사탄은 공개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천연적인 사물 뒤에 숨어 있었지만 주 예수님은 한 번도 꾸짖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베드로의 말을 꾸짖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었으며 풍랑을 꾸짖으실 때 확실히 사탄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마귀가 많은 천연적인 일에 배후에 숨어 있을지라도 주 예수님은 항상 그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분이 가신 곳에는 마귀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주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사탄이 쫓겨나는 곳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입니다. 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탄이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나타나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마귀의 일을 멸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록 제자들에게 권세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승천 후 그분은 또한 그분의 교회로 하여금 이 땅 위에 그분의 역사를 지속하도록 그분의 이름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 위에서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또한 이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차이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세입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능력이지만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탄의 모든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입니다. 능력은 영원히 권세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우리 손에 맡기셨기 때문에 사탄은 결국 실패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비유로 권세가 능력보다 승하다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순경이 사거리에서 교통질서를 통제하는 신호등에 신호를 적색으로 바꿀 때 행인과 차량들은 모두 정지해야 하고 어느 누구도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능력으로 말한다면 행인과 차량이 빨간 신호등보다 훨씬 강하지만 권세로 말한다면 행인과 차량은 감히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권세가 능력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권세가 능력을 제압하는 것은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안배하신 기본 원칙입니다. 사탄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물어나고 주 예수님은 이미 그분의 이름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이름은 권세를 대표하기 때문에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사탄의 능력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능력이 얼마나 크든 간에 주의 이름이 사탄의 능력보다 몇 배나 더 큰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대표하는 권세는 능히 사탄의 모든 능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밖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는데 돌아올 때에는 아주 기이히 느끼며 주님에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주님의 이름이 곧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곧 그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대적하는 길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주 예수의 권세가 사탄의 능력과 다르다는 것과 사탄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주님의 권세가 능히 그것을 이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권세를 교회에게 주신 것과 교회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마귀를 피했음을 믿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패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의 나타나심은 마귀의 일을 패하였고 주 예수의 죽으심은 마귀 자신을 패하였습니다. 주 예수님의 죽으심은 형벌일 뿐 아니라 또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는 마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패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일찍이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 죽음은 확실히 형벌입니다. 사탄은 이 말을 듣고서 즐거워하며 먹는 날에는 정녕 죽게 되기 때문에 사망을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승리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그것을 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은 가장 큰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죽음은 형벌이지만 주님은 다르게 죽으심으로써 그 죽음이 곧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죽음은 사람의 범죄에 대한 형벌일 수도 있고 또한 사람을 죄로부터 구출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죽음이 죄인을 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 사람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사람을 죄로부터 구출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심오한 부분입니다. 십자가상의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뿐 아니라 애창조, 전체를 포함하여 우리의 옛사람을 이미 그분과 함께 못 박았습니다. 사탄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다스릴 수 있지만 그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밖에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통해 다스릴수록 난처해집니다. 우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우리를 물지 못하고 사탄도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고 말씀하신 목적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은 이미 먹었고 죄를 범하였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범죄한 결과가 죽음인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죽음 안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즉,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실 때 이미 애창조와 옛사람을 포함하심으로써 사탄의 모든 권세가 죽음에까지만 미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죽은 사람인 것으로 인하여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미합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은 나는 이미 죽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죽었으므로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의 세력은 죽음에까지밖에 미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완성된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와 함께 죽은 것이 미래의 일이라거나 어느 날 우리가 그런 체험을 갖도록 바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추구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이미 죽은 것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함께 죽은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대신 죽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듯 함께 죽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함께 죽기를 추구하는 것은 육체의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위치에 서 있을 때 사탄은 그 사람 위에 세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죽음을 믿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죽은 것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믿듯 또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이미 죽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믿어야 하는 것들이지 추구해야 할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추구할 때 사탄은 즉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완성한 사실을 붙잡고 내가 이미 죽었음을 인하여 주님께 찬양하고 주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이미 완성된 사실로서 사탄이 우리를 다룰 방법이 없게 되었음을 보아야 합니다. 사탄은 죽지 않은 사람만을 다룰 수 있고 오직 얼굴을 사망으로 향하고 사망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만을 붙잡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망을 향해 등을 돌린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한면으로 주 예수의 나타나심이 권세의 나타나심임을 알아야 하고 또 한면으로는 십자가상의 주 예수님의 역사가 사탄의 수하의 모든 사람을 해방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이미 우리 몸에서 권세가 없고 우리는 그를 초월한 사람이요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사망에 이를 때 사탄의 길은 단절되었고 그는 더 이상 갈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사탄을 부끄럽게 한 것을 믿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사탄으로 부끄러움을 당케 하고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한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는 죽음도 말하고 부활도 말합니다. 이어서 13절은 우리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했는가를 말합니다. 14절은 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루신 역사를 말합니다. 15절은 주 예수님이 원수를 사로잡아 모든 이에게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20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3장 1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구절들의 앞뒤 문장은 부활을 말하고 중간 부분은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위치에 서서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연구입니까? 이는 앞에서 말한 말씀대로 주님이 이미 죽으셨고 우리도 그 안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을 다스렸던 사탄은 십자가에까지밖에 따라오지 못합니다. 부활 이쪽은 그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사탄이 그분 안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듯이 오늘 부활 안에서도 사탄은 그분 안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이는 새 생명 안에서 사탄에게는 아무런 지위가 없고 아무 권세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새 생명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천만의 귀신들은 십자가 주위를 포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였으니 이것은 자신들의 최대의 승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죽음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이길 줄이야. 주 예수님이 죽음에서 나오신 것은 영광스러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과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사망을 깨뜨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의 생명은 곧 사망이 만지지 못하는 생명이요 사망을 초월하는 생명으로서 사망의 영역에서 벗어나 죽음에서 나왔으며 사망에 억류시킬 수 없습니다. 사탄의 능력은 사망에까지만 미칠 뿐입니다. 주 예수님은 부활로서 사탄의 능력을 파하는 그분의 생명 능력이 심히 크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는 특별히 부활의 권능이라고 칭했습니다. 이 부활의 권능이 우리 속에서 나올 때 사탄에 속한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사탄과 무관한 부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생명이자 죽음에서 나온 생명입니다. 사탄의 능력은 단지 죽음에까지만 미칠 뿐입니다. 그는 우리 몸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밖에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죽음에서 나온 생명입니다. 우리에게는 사탄이 결코 만지지 못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위치에 서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하는 것은 부활 안에서의 승리입니다. 골로새서 2장은 부활을 말하는 것이지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안에서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안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탄을 대적할 때에는 견고한 믿음으로 다음과 같이 선포해야 합니다. 제가 이미 부활하였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탄아,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너의 할 수 있는 것은 죽음까지이다. 그러나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이 생명을 시험해보지 않았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 생명은 너보다 뛰어나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사탄을 이기려면 바른 위치에 서 있어서는 안 되고 부활의 위치와 주님의 위치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 원칙입니다. 골로새서 2장은 우리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사탄 앞에서 우리의 서야 할 위치와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할 위치가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의의 겉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한다고 말하고 또 우리의 의의 겉옷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탄 앞에서도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찾아내지 못하고 또한 사탄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위치에 서 있을 때 사탄은 우리를 다스릴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완전할 뿐 아니라 사탄 앞에서도 절대 완전합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한다면 사탄은 우리에 대해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도 다 있네 하며 비웃을 것입니다. 사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사람임을 아십시오. 우리는 사탄의 능력을 초월한 자이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 앞에 서서 너는 나를 만질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방법이 있고 힘이 세다 하더라도 한 발 늦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분은 대적을 사로잡았고 사탄을 공개적으로 부끄러움 당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위치에 서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를 자랑합니다.
주님의 승천이 사탄의 능력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넷째로 우리는 주님의 승천이 사탄의 능력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배소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것은 주 예수님이 이미 하늘 위에 앉으사 사탄의 모든 능력을 초월하셨음을 말합니다. 2장 6절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입니다. 주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하늘 위에 앉으셨으며 사탄의 모든 능력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부활하고 하늘에 앉아 있으며 그분과 함께 사탄의 모든 능력을 초월합니다. 6장 11절부터 13절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2장은 우리가 주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음을 보여주고 6장은 우리가 굳게 서야 함을 보여줍니다. 2장은 우리가 앉아야 함을 말하고 6장은 우리가 서야 함을 말합니다. 앉는다는 것은 안식, 즉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승리 위에 안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승리입니다. 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곧 이 영적 전쟁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대적한다는 것은 공격이 아닌 방어를 한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님이 이미 완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싸워야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완전한 것으로서 더 이상 우리가 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태도, 즉 앉는 것과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앉는다는 것은 주님에 의한 승리를 의지하는 것이고 선다는 것은 사탄이 우리의 승리를 탈취하지 못하도록 사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소유한 승리를 지키기 위하여 이겨놓고 나아가 싸우는 것이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나아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나아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 손에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한 씨름은 이기는 자의 씨름이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씨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여러분을 시험합니까? 사탄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위치와 승리를 잊어버리게 하거나 여러분의 승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시험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점점 승리가 여러분에게서 멀리 있다고 느끼고 갈수록 승리를 만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가 다 포함될 정도로 주 예수님의 승리가 완전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을 때 즉시 승리하게 됩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당했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사탄은 우리 승리, 곧 우리가 이미 소유한 승리를 훔치려고 합니다. 사탄의 모든 역사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보려고 몰래 시험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미 얻은 승리를 모른다면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승리한 사실을 깨달을 때 사탄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탄의 역사를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타나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리로 말미암아 사탄을 대적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모든 역사 위에 서 있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은 결코 승리하려는 생각을 조금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나는 승리해야겠다는 느낌이 있을 때 여러분은 잘못된 위치에 서게 되므로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사람이 승리하려는 것과 자신이 이미 승리한 것을 알고 대적하는 것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마귀를 대적한다는 뜻은 주님의 승리로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계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타나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리, 이 모든 것을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사탄에게 물러가라고 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믿음을 주사 사탄이 우리 몸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네 가지를 믿으며 견고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